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갈등하며 주저하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늘 꼭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 안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갈등을 하지요. 그 갈등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단하며 순종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통과하지 못하면서 또 좌절하고 또 피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그래서 뭔가 핑계를 만들어내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갑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아마도 그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로 찌들어 있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다고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가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요. 1절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절을 보면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무려 세 번이나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부정적 사고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모세도 동일하게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우리 안에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까? 대개의 경우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1절에 한번 다시 보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를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게 해야 하고 내가 듣게 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만한 그릇도 그만한 실력도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겠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이미 모세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지요. 단지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 또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이때는 하나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진작 정작 하나님을 봐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요, 모세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때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볼 때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저는요, 저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을 분명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속에 참 놀라운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내용들을 보면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도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며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막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도무지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못하겠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도 못하고 너는 능력도 안 되고 못하겠다 얘기해요. 제 성질 같으면요, 그만해. 하지 마. 딴 사람 있어. 더 잘하는 사람 있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쓰기를 원하셨을 때 그를 어떻게든 써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생각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면서 모세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야만 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보여줄 몇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몇 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째 표적은 뭐지요?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얘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몰라서 모세의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팡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요, 목동에게 있어서 늘 손에 쥐고 다니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로서의 기능은 많이 상실한 거지요. 생명이 있어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든가 뭐 가지를 낸다든가 하는 일은 이미 끝난 겁니다. 가능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지팡이 그것을 보면서 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지팡이조차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로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찮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가능성을 상실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너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 험난한 고독의 인생을 삽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몸에 여기저기 아파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 무언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이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를 지팡이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바로 너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팡이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키에 가면요, 제가 세계 많은 나라들 가봤지만 제일 좋았던 나라는 터키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나라고 또 터키에서 먹어본 그 케밥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예.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그 토카프 궁전이 있어요. 이 토카프 궁전에 가면 오스만 투르크족을 지배한 이 수많은 술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바로 그곳은 우리나라로 보면 마치 경복궁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성경의 인물들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시관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이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모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지팡이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서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망한다는 거죠. 실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망합니다. 막상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평범해요. 그냥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것도 작은 막대기,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큰 것, 비싼 것, 좋은 것, 실력 있는 것을 찾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도 모세 아니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많았겠지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뚱뚱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 볼품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 여러분 그것을 보면 부끄럽습니까?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유약해 보입니까?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용하시는 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느냐? 이유를 밝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요. 첫째는요, 당시 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애굽 땅에서 고역을 하면서 그 들판에서 만나는 그 뱀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즉사하는 그러한 뱀의 존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남성분들 가운데 몇몇은 좋아하죠. 예. 보양식품으로. 예. 그거 먹으면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보양식품으로 좋아하지만 대개가 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왜 그랬냐 보면 애굽의 신을 바로 뱀신을 섬겼습니다. 또 애굽 왕의 권력의 상징으로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죠.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이기고 애굽을 다스린다는 것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능히 애굽의 신과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뱀은 언제나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의 반응이 뭐죠? 모세가 깜짝 놀라 피하지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깜짝 놀래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깜짝 놀래키는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얘기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뱀을 잡아본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뱀 잡아본 적 있죠? 예, 뱀 갖고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 저만 그런가요? 아, 늘 있는 일 아닌가요? 저는 어릴 적에 뱀을 가지고 참 많이 놀았거든요. 이 짝대기에 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 여학생들 막 놀래켜주고 동네 아주머니들 놀래켜주고 막 이렇게 탁 던지면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럼 또 다시 주워가지고 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면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적 생각이 뭐냐면 뱀은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이 뱀은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뱀을. 예, 많이 죽였어요.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뱀 흔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죽였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리치요. 예. 예. 당연히 머리를 찍어야 돼요. 예. 짝대기로 머리를 찍어야지 꼬리를 찍어서는 금방 도망가요. 막 꽈리를 터가지고.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쳐야죠. 머리를. 갑자기 뱀 잡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 애굽을 이기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또 뱀을 사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누가 박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 거죠. 이 말은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마른 막대기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그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제일 두려워하던 그 문제를 붙잡았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괜히 내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괜히 이 일을 했다는 나한테 손해보는 일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평소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마치 마른 막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별로 믿을 만한 게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런 표적이 보여요. 이기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병을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걸리기만 하면 죽어야 됐습니다. 아니, 한번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생각했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성 밖에 내침을 당하게 되고 홀로 초막을 짓고 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품에 집어넣으라 명령하셨고 그대로 하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표적은 믿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절망에 갇혀버리고 희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세에게 이런 능력들을 주시고 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것은 다 고치지요. 다 고칩니다. 그럼에도 의학으로,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아졌습니다.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는데 몸은 아파요. 이런 질병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인들의 질병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완전한 치유는 의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 두 가지 표적에도 불구하고 혹 믿지 않을 경우는 이번에는 이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일종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표적이지요. 당시 나일강물은 그들이 먹고 마셨던 식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풍요롭게 하는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여준 두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제는 이 그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긴박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듭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 자신이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뱀의 표적이나 나병의 표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여전히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큰 확신을 주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표적을 좀 행하십시오. 내가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때서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표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더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이 실제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론적 말씀으로 알려주심보다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며 확신케 하심으로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손에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하길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역사의 시작이 된 것처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던져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세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들어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확실한 표적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듣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대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